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샘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제 오셨다가 끝까지 오후까지 남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참 이렇게 귀하고 좀 뺀질거리시는 분들은 빠질 분들 빠지고 이제 이렇게 복된 분들 끝까지 남으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충청도 식구들 또 대전 충청 이제 이렇게 오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도시마다 저기 뭐 서산 또 그 밑으로 또 홍성 뭐 이런 곳 다 이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는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 번씩 부활절 날 서울 오면은 평상시 예배 때보다도 그 시골 교회는 더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때 한 뭐 50명 오면은 이날은 한 60명쯤 온대요. 서울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동네 사람들 뭐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는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렇다고 시골은 틀리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오전 예배 마치고 남산에 간다 그러네요. 남산에 갔다가 잠깐 구경하고 와서 이제 또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또 시골 사람들은 오후까지 참석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되게 이제 즐거워하고 정말 이렇게 오늘 너무 즐거운 날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홍성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거기 홍성교회 목사님이 양지환 목사님인데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 말도 별로 없고 좀 딱딱해 보이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양지환 목사님하고 가까이 집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아, 이분이 보기보다도 볼 때는 좀 무뚝뚝해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양주은 자매라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무대 감독인 김현이라는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그 한 달쯤 되어서 한 달이 조금 안 돼서 이제 이 합창단이 국제 합창제 참가하니까 이 자매가 이제 그 젖먹이는 아이를 놔두고 미국으로 이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홍성에 놔뒀는데 이 양 목사님 부부가 이제 이렇게 요즘 알라신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야? 교회에서 무슨 알라신을 섬기나 그랬더니 얼라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알라신을 섬긴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애를 이렇게 보는데 참 이렇게 그 참 새롭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딸이 이제 젖을 먹일 아이를 놔두고 애는 엄마를 찾고 젖을 달라고 그리고 또 이제 엄마는 젖이 불었을 거 아닙니까? 애를 젖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이제 미국으로 이 노래를 하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 때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이 목사님이, 양 목사님이.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들다가 성경을 딱 폈는데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를 읽었대요. 딱 그때. 야,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가 젖이 불었는데 송아지가 막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도 그 본성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벳세메스를 향해 직진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내 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딸이 정말 저렇게 복음 앞에 같이 노래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그 아이가 우는 것도 이게 얘가 그냥 이렇게 범상하게 우는 게 아니구나. 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양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을 쭉 하는데 저도 이제 그 간증을 쭉 듣는데 야, 진짜 그렇다. 우리가 우리의 사는 걸음걸음이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1980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한 35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에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금년 이제 3월 3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주교회 김종철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섬기시다가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그 병이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느냐면은 이제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라고 혈압약을 저희 아버지가 한 35년 정도 드셨는데 아주 오래 드셨는데 이제 그 혈압약을 그렇게 이제 많이 오래 장기 복용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혈관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 압이 높아지면은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복음 안에서 잘 계시다가 이제 작년 9월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병이 악화돼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뇌혈관이 이제 그 혈관이 병원에서는 뇌가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무것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 동생, 이제 저희 집 삼형제인데, 저희 막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제 둘째는 좀 싫어하는 편이고, 이제 셋째를 제일 좋아해요. 이제, 셋째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셋째가 이제 저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김지연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꼭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막내를 찾는 겁니다. 막내, 그 멀리 가 있는 막내를 꼭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왔어요. 작년 한 말쯤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혀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희 막내를. 이렇게 뭐 몸도 불편하시고 그냥 계속 병석에만 계시고, 의사는 뭐 이제 이번 주 못 넘긴다 자꾸 이런 말 하고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가 이제 아버지 제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누군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막내인데 누군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별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아무 생각도.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휠체어에 이렇게 모시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우리 그 막내가 이제 휠체어로 바깥으로 나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시면서 그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종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시는 은혜의 복음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의 종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시는 은혜의 복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버지가 되뇌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이 이제 깜짝 놀란 거. 동생도 그때 이제 뭐 목사지만 신앙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막내 아들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고 막내 아들을 보아도 인식을 못 하시는 분이 아버지 입에서 분명히 의사가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그런 분이 하나님의 종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시는 은혜의 복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막내가 야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이제 그 옆에는 없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제 가슴이 참 찡한 겁니다. 찡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고, 또 이 교회를 만난 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 근간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 3월 22일 날 우리 전도자들이 천안에서 모였을 때 우리 전도자들한테 목사님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께 듣는데 그냥 이렇게 많이 전하시는 말씀 중에 한 편이 아니라 아, 목사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 말씀 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딱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마치 이제 이와 같았어요. 이렇게 모래하고 쇠붙이하고 쇳가루하고 막 섞여 있다가 말뚝자석 같은 거를 위에 딱 대면 그 중에 그 섞여 있다가 쇠붙이만 쫙 그 자석으로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막 어떤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내 마음에 막 흩어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쫙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막 찾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이 애를 써서 뭐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부르시고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참 그 제 마음에 막 큰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초곡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도 제가 몇 해 전에 참 그 말씀으로 제 마음에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는 건데,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물탱크,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가 이제 밸브를 열면, 화장실에 있는 밸브를 열면 화장실로 물이 쏟아지고, 또 부엌에 있는 밸브를 열면 부엌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령이라는 말은 산신령할 때 그런 신령이 아니고, 이 신령이라는 말은 영으로, 그런 말입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데, 무엇으로 교통하느냐면 진정으로. 거기서 말한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서로 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마치 물탱크에 있는 물이 쏙 흘러와가지고 부엌으로 쏟아지고 화장실로 쏟아지듯이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와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너무 크고 넓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넓고 큰 광대한 것을 작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다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신 거죠. 바로 이 말씀이라는 씨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씨 하나를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통째로 인간에게 다 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참 우리 성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교회 안에서 제가 제 어떤 그 감정적으로는 기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정말 감사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면, 오전에도 이제, 오늘 오전에도, 그냥 말씀 듣는데 좀 아침에 졸리더라고요.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운전하고 또 여기까지 오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앉았는데 좀 졸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꾸벅꾸벅 졸았는데. 졸다가, 중간쯤 됐는데, 목사님이 전하신 그 말씀, 목사님이 막 하나님이 예수를 막 흔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내 귀를 막 목사님의 말씀으로 막 향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초곡절에 막 그 밭에서 나온 이 곡식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곡식은, 나머지 모든 곡식은, 그 밭에서 나오는 곡식은 그 곡식과 똑같은 곡식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이제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배추를 이렇게 막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밭에서 이제, 근데 어디 계룡대에서 좋은 배추가 있대요. 배추를 몇 포기만 가져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포기를 가져다 놓고 딱 잘라가지고 이제 부엌 자매들이 시식하는데 날 보고도 하나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먹으니까 아, 배추가 달고 좋아요. 야, 배추 좋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엌에 있는 자매님들이랑 아, 이 배추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밭에 있는 배추를 1500포기를 몽땅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한 포기를 먹어봤는데 여러분 그 한 포기를 먹어봐 이 배추가 달아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1500포기는 그 배추와 맛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맛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맛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심으로서 하나님의 밭에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모두는 예수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이야, 그게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드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목사님을 예수님을 흔드셨던 것처럼 목사님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교회의 첫 열매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도 보죠? 그러면 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목사님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일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저 위에 좀 뺀질뺀질 하시는 분들. 자, 크게 대답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문제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이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아, 예수님은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셨지. 나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베드로가 한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 그 중풍병자 그 애니아를 보았을 때, 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아니야. 네가 애를 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불신이거든요. 믿으면 되는데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은 거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옛날에 장로교회 열심히 다닐 때 그 우리 할머니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할머니가 늘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늘 부르거든요. 부흥회 때 무릎을 치면서 부르는데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면서 노래만 끝나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이 또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랬단 말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분명히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근데 바로 찬송 끝나자마자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여러분 불신이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부르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온전히 씻었다는 걸 믿게 되니까 우리가 아 내가 죄를 씻을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난 그걸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내가 죄를 씻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나는 내가 예수처럼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졌더라고요. 아멘. 우리 이걸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마음 속에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 4년 전에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목사님만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다. 막 형제 자매들도 믿고 왜냐면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꼭 교회 전화하는 거예요. 뭐 진짜 중내 산에 하는 일은 있으면 꼭 밤 12시쯤 전화해가지고 막 어렵다고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전화도 안 하고 하여튼 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무조건 교회 전화하고 야 내가 이 사역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이제 사역을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도 사역 때리치고 싶은 데 있어? 그래 한 번씩 있지. 그때 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내가 목사님께 이제 내 마음을 딱 내놓고 교제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하나님도 믿고 명철도 믿을 수는 없는 거다. 자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근데 그러면서 자네를 믿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명철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 저는 제가 제 삶 속에 이게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때 늘 받아들였지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늘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늘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내가 그걸 버린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명철도 믿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아들 주한이가 있는데 제 아들이 난 지 3일쯤 됐을 때 급성대 수막염으로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 의사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살아도 절대 정상이 되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소아과 의사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랬어요. 얘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살아도 정상이 될 수 없을 거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한 어이 저기 김 목사가 그 주한이 아팠을 때 내가 김 목사 도울 수 있었나? 없었지. 하나님이 도운 거야. 그때 김 목사는 위기였어.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누가 건져낼 수 있어? 아무도 못 건져냈어. 하나님이 건져내셨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 그래. 어려움이 있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지. 근데 나는 그게 힘들고 막 괴롭고 그런 걸 떠나서 왜 그 주한이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왜 자네를 건져낼 것을 못 믿냐. 난 그게 너무 섭섭해. 난 자네한테 너무 섭섭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정신을 번쩍나게 해주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지금까지 언제 내가 명철을 버린 적이 있었나. 내가 이게 정확하고 분명하면 나는 늘 그걸 받아들여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붙어있는 내가 본 분명한 것, 내가 본 사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함께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야이로에 대한, 목사님께서 어제 야이로에 대한 말씀하시대요.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이 분명히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야이로가 볼 때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야.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본 사실, 내 육이 본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다. 내가 본 것 분명히 죽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만져보니까 내가 분명히 만져봤어요. 심장도 멎었고 호흡도 끊어졌고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만일 내가 그 옆에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그 옆에 있었다면 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올라오겠더라고요. 아닌데 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호흡 멈췄는데 몸 차가워졌는데 숨 안 쉬고 분명히 심장 안 뛰는데 계속해서 내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게서부터 올라오는 이 생각 자체가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에게서 우린 평생을 거짓말만 들었던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생각이 형성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부분은 믿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생각 전체를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생각 전체가 다 거짓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죽었어. 심장이 안 뛰어. 몸 차가워졌어. 이거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더라고요. 예수를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내가 가진 이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걸 알고 내 생각을 버리면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서 내 마음에서 아이가 딱 살면 실제로 아이도 살더라고요. 이야, 제 마음속에 그 교재를 쭉 봤는데 내 마음속에 붙은 많은 생각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딱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가 한 구원받고 한 30년쯤 됐을 때인데 야,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구나. 내게 새 힘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좀 교회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 작년 말부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금년에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실 소망을 우리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금년에 우리 교회 안에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형제가 하나 있는데 삼성중공업에 일합니다. 이 형제가 똑똑한 형제입니다. 뭐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하이스트를 나왔는데 한 번도 1등을 안 한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아이를,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이 아이가 이제 소두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돌이 됐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형제가,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더라고요. 그대로.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좀 더디지만 걷더라고요.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이 형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직장 안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였는데 이제 부서를 바꿨어요. 부서가 이제 자기 부서가 다 어떤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이 형제가 심각하게 이제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일을 좀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할 준비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할 것인가 하다가 이 형제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이제 새로운 그 파트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새로운 곳으로 갔는데 거기 있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팀장이 자기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가 성경을 보고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형제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야, 내가 너 교회 좀 가고 싶다. 저기 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그 바로 데려오면 안 되겠더래요. 왜냐면 뭐 우리 교회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나중에 오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팀장이 나 꼭 가봐야 되겠다고 주소 좀 주라고 내가 내비게이션 찾아가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교회 처음 오는 분인데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뭐 연구원들 진짜 뭐 연구하듯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여튼 뭐 이렇게 깨알같이 막 정리를 막 기가 막히게 논문을 쓰듯이 막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요즘은 같이 그 모이면 매일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뭐 성경 얘기하고. 주로 이제 모여서 토론하는 게 그 일인데, 3분의 1은 성경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만나서. 제가 이제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직장을 옮겨, 내가 정말 이제까지 하던 일을 포기했는데, 내가 처음 해보는 일로 바꿨는데, 방향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신 이유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내 걸음이 조금도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완벽하게 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완벽하게 잡고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그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이 탕자가 그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누렸죠. 자, 이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자기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 안에서 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탕자가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탕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가 100% 거짓을 행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가 됐을 때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그가 다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청지기가 주인 안에 있습니다. 주인 안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에 대한 소식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절을 보면 네 보던 일을 샘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잘라줍니다. 너 안 되겠어. 너 계속해서 내 것을 허비하고 있는데 너 이제 더 이상 일 못해.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이 청지기를 주인이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 앞에 딱 서보니까 청지기가 주인을 해롭게 하고 주인을 대적하고 주인의 것을 허비한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책망하고 주인이 다스려주기 전에는 이 청지기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정확하게 이 청지기를 책망해주고 심판해주더라고요. 너 내 것을 허비하고 있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일 못해. 하면서 이 주인이 청지기의 악을 드러내고 이 청지기를 다스려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이 청지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처음으로 이 사람이 자기라는 사람에게서 주인의 은혜를 빼앗은 나머지 자기를 생각했던 겁니다. 내게서 주인이 주신 은혜를 빼앗으니까 내가 남는 게 뭐지? 나에게 남는 건 힘이 없고 부끄러움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으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빼앗으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가면 나머지 나라는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인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청지기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주인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했지. 자기가 부끄러운 인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모르더란 말입니다. 제가 꼭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직분을 빼앗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건강을 빼앗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지혜를 빼앗으면 나라는 인간은 정말 흙이요 먼지요, 미련을 행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진도 앞바다에 그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울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막 보니까 막 그 이야기 듣는데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학생들을 왜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아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그렇지 좀 나오지 빨리. 아 선생님들은 뭐 했을까? 저 방송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좀 가서 빠져가지고 애들 좀 빨리 나오라. 나오라 하면 애들이 막 빨라가지고 한 2, 3분이면 다 뛰어나왔을 텐데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이 나라에 이러한 일들을 왜 보이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 이 사람이 산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 산다는 거 아무것도, 내가 너를 오늘이라도 네게 지혜를 빼앗으면 너는 그냥 미련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이라도 네 건강을 빼앗으면, 네 생명을 빼앗으면 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야. 넌 이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세월호 이런 일들은 우리가 뭐 다 아는 일이니까 막 속상해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정말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진짜 자기를 본 겁니다. 야, 너 내게서 주인의 걸 빼앗으니까 주인이 내게 주신 생명, 주인이 내게 주신 삶, 주인이 내게 주신 이 구원, 주인이 내게 주신 은혜,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게서 빼앗으니까 나라는 존재는 부끄러운 인간이더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못난 인간인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무익한 자기를 보게 되니까 이것도 스스로는 절대 못 봅니다. 주인이 보게 해줘야 보는 거지. 내 스스로 내 모습 못 봅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코 고는 사람이 자기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불편합니까? 절대 안 불편해요. 이빨 가는 사람이 자기 이빨 가는 것 때문에 불편합니까? 남이 불편하지 자기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못 봅니다. 주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 모습 못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봐야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제 행위로는 안 되겠고 나라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100% 악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주인이 너 나가 그랬어요. 이제 소망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빵점 처리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빵점 처리가 딱 되면 그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신기하죠? 자, 사람이 자기가 딱 무익한 자가 되면은 무익한 자에게만 오는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빚진 자에게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빚진 자에게 은혜를 입는 삶.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쫙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사람들을 불러서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줬느뇨? 기름 100마리니라.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죠. 왜 빚을 탕감해 줬냐면 내가 주인에게 쫓겨날 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전에 주인 밑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딱 모가지가 날아가 보니까 이야 내가 제일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우리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 옛날에는 판단했죠. 너 우리 주인에게 빚을 그렇게 많이 줬어. 왜 빚도 못 갚고 있어. 그러면서 전에는 판단했는데 지금 자기가 모가지가 한번 딱 잘려보니까 이야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우리 주인에게 빚진 모든 자에게 내가 전에 비웃던 모든 자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밑바닥으로 마음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 영원한 처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하늘나라. 자, 이 청지기가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이 직분을 맡고 있는 동안은 이 삶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삶. 내가 가진 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인생이라는 직분, 삶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계획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가 이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라는 직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무익한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넌 무익한 인간이야. 넌 흙이야.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악해. 자, 내가 이 땅에서 이 삶 속에 사는 모든 일은 다 나로 말미암는 일은 다 악할 뿐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넌 악해. 너 이제 악한 종아. 너 이제 더 이상 일 못해. 그러니까 너 그만둬. 내가 이 주인을 거스리고 악을 행해서 빵점 처리돼가지고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삶 속에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삶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소망을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하늘에, 영원한 처소에, 이 다음 세상에 마음의 소망을 온전히 옮겨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빚을 탕감해 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빚을 탕감해 주는 일,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 이거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 죄 아래 묶여있는 자, 아직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가진 자, 그 죄의 빚을 가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청지기가 자기가 무익한 자가 되니까 지혜가 오더라고요. 지혜가 오면서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고 오직 은혜를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은혜를 입는 것 말고는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것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히 은혜 앞에 그 마음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난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복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내 마음 속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알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무익한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 이 미련한 청지기가 지혜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 앞에 딱 서 보니까 지혜가 오는 겁니다. 이 청지기에게 지혜가 오면서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무익한 자가 되어서 주께 이끌림을 받으니까 이가 너무 지혜로운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이 지금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마음이 옮겨지면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늘에만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는 오직 은혜를 구하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 일만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더라고요. 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가 칭찬을 받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생긴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익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이 복음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와 똑같게 하셨더라고요. 아멘.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덮으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이제 4월, 5월 1일부터 월드캠프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인데 그 키예프에 칸타타를 하려고 3,500석이나 되는 큰 야외 광장을 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키예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로하시고 그 나라에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소망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가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라 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행사에서 그 뭐 가면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월드캠프를 통해서 그 나라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그 어느 캠프보다도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라샤스 합창단이 이렇게 상을 타고 하나님께서 그라샤스 합창단을 막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요제로 흔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합창단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흔드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 그것은 합창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합창단을 하나님이 복되시게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 이 밭에 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목사님을 흔드시고 합창단을 흔드시고 또 이 밭에 속한 우리 모두를 똑같은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창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니까 그냥 합창단이 잘했다가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야, 이 밭에서 저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면 똑같은 열매가 앞으로 이 밭에서 계속해서 나오겠구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번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모두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놀랍고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깨어져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옥합을 깨트릴 때 향유가 나타나듯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자꾸 부딪혀 주시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나타내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볼 때 참 마음에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교회가 금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금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으세요. 아멘. 그대로 마음에 믿고 담대하게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좀 약간 우리 한국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어두움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우리에게 진짜 무익한 우리를 드러내신 것처럼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 네가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임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실 계획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